주님은 예언자들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왕의 시민으로서 그 왕의 어떤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를 목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 왕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마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마가 강조하는 두 가지 이제 주제가,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섬김과 관련된 상급, 섬김과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전혀 이렇게 좀 반가운 주제는 아닌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새 그 많은 교회들이 그 구복신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건강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된다, 이런 것만 강조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쏙 빼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쏙 빼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 교회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또 말씀을 잘 여러분께 나누셔서 성경 말씀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난의 주제를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미 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믿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출처는 베드로다 하는 것,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섬김과 고난이다. 근데 이제 고난만 강조하지 않고 마가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고난이 있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그 후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요. 먼저 마가복음의 중요한 출처는 베드로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에 먼저 이제 순서대로 배열돼 있지만 그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학자들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직도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학자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믿고, 그리고 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많이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말도 똑같아요. 어휘도 똑같고 굉장히 많은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복음에는 반드시 서로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 누가 누구를 의존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마가가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사용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봤어야 됐을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플레이조리즘 아닌가? 표절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요새는 뭐 지적 재산권 이런 것 때문에 표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봤던 이유는 표절의 이유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마가를 본 것입니다. 자, 마태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마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마태가 마가를 봤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마가의 중요한 출처가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교부님들, 오래 전에 살던 1세기는 사도들이 살았으니까 2, 3세기 이후에 살던 그 제자들에 의하면은 마가가 베드로를 동반하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마가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출처는 베드로였어요. 자, 마태가 베드로가 출처인 마가복음을 보고 싶었을까요? 당연하죠. 열두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데리고 다녔지만 단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닌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산상 변화를 받으실 때도 세 명만 데리고 갔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세 명만 따로 데려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려갔습니다. 당연히 마태는 마가 복음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인간 저자가 쓴 것처럼 얘기를 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인간의 저자가 쓴 말이에요. 성경에는 공동 저자가 있습니다. 신적 저자인 성령님이 계시고 인간 저자인 이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을 때 그들에게 자 내가 불러주는 말을 써 그리고 불러주셔서 막 받아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다 똑같이 그죠? 인격이 안 들어갔으니까 인간 저자 공헌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다 독특하잖아요.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어휘도 달라요. 스타일도 달라요. 그 말은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를 썼을 때는 인간 저자의 강조점, 그들의 지식, 그들의 배경, 이 모든 것을 10분 살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저자에 대한 연구도 중요합니다. 인간 저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누구였는지, 마가가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 유대인이었다는 것, 로마의 지배하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배경, 그다음에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 마가는 누굴 위해 썼는지, 로마 크리스천들을 위해 썼는데 로마 크리스천들은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연구를 다 스킵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자 성경은 나에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읽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처음에 성경 읽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지, 그러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지, 누굴 위해 썼지, 이것을 다 스킵하고 나한테 무슨 의미야, 그러면 주관적인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많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의도와 상반되는 내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섬김과 고난입니다. 섬김과 고난. 그래서 고난을 나중에 볼 테니까 일단은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셨고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도 섬기시는 예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면서 또 섬기신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시는지. 마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행동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그죠? 굉장히 숫자에서 틀리면 안 되는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께서 구조도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설교를 주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정확하게 구조를 짜고 있어요. 마치 멋있는 문학 작품을 읽는 느낌을 줍니다.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어떤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예수님의 섬김과 행동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영화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린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 마가복음에는 곧바로라고 하는 단어가 42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헬라어로는 youthus 이런 단어가 42번 나와요. 마태, 누가, 요한 합쳐도 이거의 3분의 1도 안 나와요. 그 말은 마가는 굉장히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곧바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복음을 시작하죠. 마가는 다 건넜대요. 어디서 시작하죠? 바로 공생의 사역, 침례요한에게 침례 받고 바로 광야 시험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바로 예수님 사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분, 행동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셨던 모습을 마가복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섬기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지금 뭐하고 섬기고 계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므로 레위 제사장같이 조금 살다가 죽고 조금 살다가 죽고 그래서 자꾸 바뀌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지? 기도에 게으르네? 그럴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간곡하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가?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창조의 에이전트이십니다. 창조를 계획하시고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창조를 직접 두 손 걷어붙이시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떤 영적 법칙을 넣어서 만드셨지만 물질적인 법칙도 넣어서 만드셨죠.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 중력의 법칙이 지금까지도 잘 어겨지지 않고 운행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폴로 파트하지 않고 클랩스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개념이에요. 장자의 개념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분이시니 그 말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하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대요. 온 우주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우리까지 다 모든 것이.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이 우주를 세상을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 섬김과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상급. 예수님도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섬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냥 십자가를 참으신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참으셨는데 그 상급이 예수님께는 기쁨이었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섬기가 상급에서는 조용히 섬기는 이들 결코 상급을 잊지 않은 섬김 섬김은 지혜로운 투자 이 세상에서도 받는 상급 섬기기 위해 낮아짐의 위대함 이거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히 섬기는 이들 어느 교회나 있죠. 조용히 섬기는 이들은 숨어있는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이분들이 섬김을 멈추면 교회는 멈추게 돼 있어요. 그죠? 보통 한 20, 80 또는 15, 85 룰인데 85%의 교인들은 그냥 교회 와서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나머지 15%, 20% 또는 10% 이 정도가 교회를 움직이는 숨어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분들은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섬깁니다. 나무 바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워낙 좋으신 분들이니까 상급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게 나오는 상급의 개념은 어떤 걸까요? 상급을 바라면서 섬기면 속물이 되는 걸까요? 비성경적인 것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의 개념은요, 내 노동의 산물을 기대하는 건강한 사고예요. 누가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추수를 원치 않아. 난 곡식 바라지 않아.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과수원에 나무를 심으면서 나는 과일을 원하지 않아. 이상한 사고방식이죠. 건전한 사고방식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상급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아, 죄인들이니까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죠? 감사하지도 않고 실망 많이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바라고 여러분 섬기시면 꼭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되실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상처를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상급을 기대하면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나.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뭐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대요. 하나님께 상급을 바라는 것은 속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상급 바라고 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고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상급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나 지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 41절 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참 잘했다. 그게 아니죠. 당연한 일을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칭찬받을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상급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급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때 손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래요. 뭐 때문에?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상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난 불편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상을 바라는 거는 하나님께 칭찬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말로 칭찬하죠. 하나님은 말로 칭찬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뭘로 칭찬하시죠? 상급으로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의 방법이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칭찬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상급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뭔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고 하는 거는요 상급이 없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아무리 잘 섬기고 희생적으로 섬겨도 상급이 없대요. 사람들에게 바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받으면 하나님께 못 받아요.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상급 받든지 하나님께 상급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상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상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받으신 상입니다.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겼으면 그 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 상급받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 오,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영적이네. 오, 많이 아는데. 칭찬임에도 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상급받지 못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대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 마음에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지 상급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받으려는 마음으로 섬기실 때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대화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은밀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는 그런 뭔가 무언의 그런 속삭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로맨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모르는, 그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날 그냥 전혀 노리지도 못하지만 그런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칭찬해 주실 거야, 상급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생기란 말입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 사람 영적이다. 어떻게 금식을 저렇게 오래 티를 내니까 알아요. 사람들이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티를 내지 말랍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갚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갚고 칭찬 그 이상 훨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섬기면 오래 섬겨도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기면 지치죠. 계속 상처받는데, 계속 실망하는데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대화로 섬기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더 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섬김은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섬기는 것은 영혼에 투자하는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을 너희가 다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이 짧으면 짧고 길면은 긴, 그죠? 뭐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120세 살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영혼에 비교하면 안개처럼 짧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영혼에 투자하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다. 영혼이 지속되는 거니까. 그 말이죠. 근데 섬겼을 때 우리가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상급을 주시는 건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 주시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실 텐데 이런 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비유는 분명하죠. 그죠? 그 값어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더라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대비 천만 배, 억만 배 가치가 있는 그런 상급을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섬김에는 아무래도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죠? 내 시간 희생이 따르고 내 노력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내 재정적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에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급이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거죠.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은 불가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일부는 영생으로, 일부는 영벌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 받은 다음에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갑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심판 중에 어떤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인류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양과 염소. 염소에게는 주님께서 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 굶주리고 배고플 때 그리고 추울 때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시고 이제는 양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심판의 척도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심판의 척도예요. 영생으로 영벌로 들은 심판의 척도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들 섬겼을 때 그 사람을 섬긴 것보다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냐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좀 스킵하고 자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받고 상급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빡세게 섬기고 고생만 하다 가겠네 그럴 수 있겠죠.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거든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 근데 그 사람이 슬퍼서 갔잖아요. 너무 돈이 많아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돌아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다 주님 버리고 다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재밌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박해 좀 얘기할 텐데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 플러스 상급도 받지만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긴 하지만 일단 나를 낮춰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보다 덜 중요한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해요. 섬길 수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나를 낮추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본성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우리도 위대하게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많이 손상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함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어요. 위대해지는 열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과 위대지르는 열망 사이는 상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는 것과 위대지르는 열망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위대지르는 방법이 관건인 거죠. 위대지는 건 주님께서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대지는 방법이 관건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한 이유는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러 가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가면 이제 왕이 되셔서 군림하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걸 결정해야 돼요. 누가 넘버 투야, 누가 넘버 쓰리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쟁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알아요. 잘못된 쟁론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잠잠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자 이렇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잘못된 생각이야 하지 않으시죠. 꾸짖지 않으시죠.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위대지는 열망은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본연적인 모습이고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해지는 것은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위대해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세서 다른 사람들을 내 힘으로 압제하면 더 많이 알아서 아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내리누리면 너는 내 어떤 지위나 돈이나 이런 거로 누리면 그게 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 진리이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도 죄인이잖아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 틈에 있을 때 내가 죄율 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리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걸 알아요.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보다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그죠? 어떻게 낮아지셨죠? 자, 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은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셨는데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죠.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네, 목숨을 주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뭔가요? 대속물.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의 목숨이 대속물입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을 하셔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지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조두순이 있는데 판사가 나는 내 마음대로 판결 내릴 수 있으니까 조두순 그냥 무죄 선고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판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요새 그 한국에서 유명한 돌려차기 그 강간범 그죠? 지나가는 여자를 돌려차기로 친 다음에 폭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는 죽다 살아나서 다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억울하다 형량을 줄여달라 이러고 막 어떤 자기 대해서 기사를 쓴 그 기자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분노가 나죠.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정의감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죄도 벌하셔야지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벌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우리 죄를 다 벌하셨어요. 우리가 형벌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죠. 목숨으로.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예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여기서 하나만 설명으로 부연 설명으로 첨가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사랑과 공의를 확증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지 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의를 의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십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덮어쓰신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의로운 자로 예수님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그 죄를 덮어쓰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죠. 자, 결론은 성급과 상급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의 가장 위대한 섬김,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적용사항은 우리의 희생적 섬김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은 그 이 교회 훌륭한 성도분들 계신 걸 많이 얘기를 듣고 저 형님이 참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분 많이 계신데 참 그분들이 전도하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노력과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됐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희생적 섬김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적인 섬김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주제는 고난의 필요성입니다. 고난의 필요성. 여기는 이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 후에 오는 영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으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다. 아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하나를 준 거고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사람을 고치셨어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 보내 메시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막 만지시면서 치유를 하세요. 그리고 죄인들과 또 식사를 하십니다. 죄인들과도 식사를 하면 안 되죠. 같이 부정해지고 죄인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과 마찰을 빚으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죠. 율법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만지고 안식일을 취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도 막 왜곡이 돼가지고 인간이 만든 전통이 율법을 대신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그 인간이 만든 전통을 어긴 거지 율법을 어긴 건 사실은 아니에요. 종교자들에게서 오해를 사서 적이 되시죠. 그리고 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대요. 그렇게 돼요. 세상은 거짓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 것이 악한 일로 보입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보이게 돼요. 사탄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는 불의가 되고 불의는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제일 쌍수 들고 맞아야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개념하지 않고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시겠다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선택이 자신을 죽임으로 내몰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걸 불사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했죠. 우리도 섬기고자 할 때는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뭐 우리가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생이 따르죠. 대가가 따르죠. 섬기기 위해서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섬김이. 십자가를 지고 권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존재를 부인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란 말이 아니에요. 네, 죄의 욕망을 부인하란 말이죠. 나의 자존심을 부인하란 말이고 나의 이기심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고 나의 욕심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고 그렇죠? 나의 성질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고 나의 욕망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욕망 대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또 그에 따른 희생을 치르겠다는 각오도 섬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후에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가는 누구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냐면은 로마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살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마가가 복음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1세기 50년, 60년 이 정도에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다 부인해버리고 하나님만 오히려 신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막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사회에서. 근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마가가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는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 고난을 감당하라. 그러면 그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 때 고난에 따르지만 희생이 따르고 고난에 따르지만 또한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 주님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섬기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사람들을 보고 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기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은밀한 속삼임이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거로 갚아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우리가 지금 지나는 때가 사순절인 거 아시죠? 사순절이고 다음 주면은 저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금요일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그리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잘 듣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 가감 없이 성경 그대로 저희들에게 대언하신 목사님 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저희들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섬김과 섬김의 자리에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도전을 주셨을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지금도 마음과 몸에 심한 그런 고난 때문에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지금 진행되는 그런 일이든 참으로 힘겨운 그런 때에 계시다면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기쁨을 주 앞에 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 이번에 부활 이 계절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 아버지여 주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주께서는 왕으로 오신 분이 섬김과 종으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또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 위대하게 주고다는 열망 오직 우리가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어려움이 되지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보여주셨으니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열망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천국의 열망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와 섬기는 자로서 열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섬김을 더욱더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 주변에 어쩌면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무시하고 싶고 아버지여 창피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여 그런 사람들도 주여 저희들이 섬김의 기회를 주께서 아버지 주실 때 결코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섬김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는 무거운 짐과 아버지 고난의 순간이 있다고 해도 주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닮아갈 수 있으며 우리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의 깊이 숨겨져 있고 덮어져 있는 아버지는 그 아픈 상처들 기억들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치유받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아버지 고난과 힘든 상태에 있는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희를 치유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능력과 역사로 아버지와는 같이 아버지와는 그들을 또한 아버지 도와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절기를 저희들에게 큰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는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의 우리 주님 그리고 또한 부활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아버지와는 더 가까이 아버지 하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의 아버지의 이 기간에 아버지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헌금 및 친교 감사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시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Okay, let's pray. Lord God, thank you so much for this revival. Thank you for Dr. Park being here, and thank you for the message that he's delivering. I pray, Lord, that you anoint him, and you'll bless him, and you'll bless the church. And you'll bless the members here. I pray, Lord, that you will bless all the churches here in Tucson. This place is your place, Lord. And I pray, Father, Lord, that you will continue to pour your blessing, continue to pour your power upon Tucson, but especially all the churches. I pray, Father Lord, that you will especially be with the Korean churches, Lord. I pray, Father Lord, that you will bring such faith in there. And I pray, Lord, that you will cause us to love your words. I pray, Father Lord, that you'll help us to love one another and love you with all of our hearts. Teach us how to love. Show us what that really is. And also, Lord, teach us how to serve. As you came here, you showed us, you gave us an example. And I pray, Father Lord, that you will humble us. You'll take away our pride. And Lord, that you'll help us, Lord, to look to one another and help us, Lord, to serve each other. What a wonderful thing that will be. And I pray, Father, you'll just continue to be with this revival. And I pray, Father Lord, that lives will be changed, that you will bring a regeneration in all of us. Thank you,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Amen.
이제 우리 결심 찬송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을 오늘 담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누구부터 섬겨야 할까 생각을 하실 때 제가 고민을 덜어드릴게요. 누굴 섬기냐면 바로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결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축도로 사경이 두 번째 날 마치고요.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친교실로 옮겨가서 다가 친교하겠습니다.
기쁨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참으로 또 타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임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귀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감사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영혼들이 또 상처가 치유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혹시 섬기다가 상처받은 일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이분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늘 그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는 계속 또 섬길 때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바라보고 은밀하게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성도 아원에 계신 예수님 보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상급과 칭찬과 사랑으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남은 일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머리 숙인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